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동해안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펴낸 2015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북한은 정치 활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하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전이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각종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합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현직 강요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의 피포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군 군 당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새벽 5시 30분쯤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한 발의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를 시도한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전략사령부 체계에서 감지했다는 성명을 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북미 지역에 위협을 주지 못했다고 미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벗어나 수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공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네, 한국 합참 관계자는 그 같은 근거에 대해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공동 평가한 결과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군 관계자는 미사일이 정상 궤적을 비행하지 않았을 때 실패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한 것을 포착하고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에 급파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나머지 한기를 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4월 15일은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로 불리는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맞아 처음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한 축포의 성격에다가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 제재 결의 이후 북한이 안팎으로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른바 북한 방식대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네.
또 일부에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의 북한 정책 전환을 노렸거나 협상력을 키우려는 전략적 계산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해 일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노림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무수단 미사일, 어떤 미사일입니까?
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에서 4,000km로 노동미사일보다 두 배가 훌쩍 넘습니다.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 기지도 사정권에 듭니다.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 미사일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무산 미사일은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돼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50여 기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미사일을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3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중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 거죠?
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가깝게는 지난 1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14일 만입니다. 북한은 올해 1월에는 4차 핵실험,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월 초부터 중단거리 발사체를 잇따라 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노동미사일 두 발을 쏘았으나 한 발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중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이번 무수단 미사일을 포함해 모두 7차례였고 발사체 개수는 실패한 것까지 포함해 20발에 이릅니다.
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대한 추가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러 일본을 방문한 길에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동참을 설득해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방어적인 성격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생각하며 아직은 이행의 초기 단계인 새 북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북한에 이전보다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다섯 나라 모두 북한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노력이 위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사국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추가 대북 압박을 예고하는 동시에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북한의 요구에 응하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 또한 분명히 한 것인데요.
네.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 또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의 국제사회 동참을 환영할 것이며 경제개발과 장기적 미래에 대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고 미 국무부의 입장이 케리 장관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한 케리 장관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핵무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호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를 도전과 도발로 몰아붙이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 보유가 누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몰아오는 핵 참화로부터 민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은 병진 노선의 기치를 높이들고 자유의 핵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 오는 이유는 뭔가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합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자료로 밝혔습니다. 유엔은 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리 외무상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뉴욕 방문이 조금 이례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7개월 만인데요.
네.
리 외무상은 지난 2014년 이후 2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기 위해 뉴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가 아닌 실무 회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황에서 리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네.
이번 방문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죠.
네, 이번 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주목을 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번 행사 내용으로 볼 때 리 외무상이 갈 자리가 아닌데도 참석하게 된 것은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과 북한의 사전 움직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를 위한 출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에 조성된 북한 제재 국면에서 대화의 흐름을 만들려는 차원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 관리와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에나 리첼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미 당국자가 리 외무상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제70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말 이른바 뉴욕 채널, 그러니까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뉴욕에 있어서 가끔 이곳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네.
이 뉴욕 채널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는 제의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미국 뉴욕 방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망명했는데요. 이번엔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단 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서 지난 7일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외화벌이 일꾼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접하고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깨달아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한두 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이처럼 한꺼번에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3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경로로 탈출했는지도 공개가 됐습니까?
한국통일부는 이들의 망명 사실을 공개할 때 탈북 경로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네.
이들이 일한 곳이 어디였는지 또 어떤 경로로 탈출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머물던 제3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중국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알려졌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밝혀졌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한국 당국은 이들의 탈북 경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네.
이들이 서울에 도착한 지 나흘째인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의 언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 공안 부분에서 확인한 결과 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갖고 지난 6일 새벽,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데요. 중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동남아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중국 정부의 언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입장은 잠시 뒤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들이 왜 망명을 결심하게 됐는지 그 동기는 알려졌습니까?
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들이 망명을 결심한 동기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중국에서 한국 TV 방송의 연속극 등을 시청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북한을 떠나 해외여행을 다니고 TV 등을 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한국에서는 노력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 북한 종업원들이 상납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평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들이 평양에 돌아가면 처벌을 당할 것 같고 달아나려고 해도 현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자신들이 당한 어려운 처지 또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망명을 결심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들이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 이런 사실이 이 북한에 알려지면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러시아와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협정을 맺는 등 탈북자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 망명이 다음 달 7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특히 이번 집단 망명이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도 좋고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행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받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 나가 있는 인력에 대한 통제와 검열, 소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중국에서 망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들이 망명길에 오른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중국 외교부의 발표 하루 뒤인 지난 12일 한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국들과의 협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국 외교부는 일부 외국인들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 북한 국적자 13명이 유효한 여권으로 그리고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동요 끝에 집단 탈출한 북한 종업원들에게 중국이 제3국을 통한 한국 입국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의 김한건 교수는 이들 북한 종업원들이 정식 여권을 소지한 만큼 국제법에 따른 망명 절차를 거쳤다면 제3국을 통한 한국 망명에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원은 외국인이 합법적인 여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중국 영토에 들어간 이상 중국 당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중국 당국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들의 망명을 눈감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소식의 배경, 또 중국의 역할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어떤 나라로 규정이 됐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2015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들의 정치 활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독재 정권으로 규정됐습니다. 지난해 판에 나오는 세계 최악이라든가 개탄스럽다는 등의 직설적인 평가는 빠졌지만 여전히 북한에서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강제 북송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은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죠. 공개 처형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편은 북한 당국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의 한 방편으로 지난해 첫 4개월 동안 15명을 처형했다며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에 이어 최영건 내각 총리도 총살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외국인 납치 문제도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네.
북한이 일본인 12명에 대한 납치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해놓고 일본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이를 중단시킨 일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북한도 형법상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자들과 비정부 기구들에 따르면 구금시설에서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심한 구타와 전기 충격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기기, 또 일어서거나 누울 수 없는 감방에 몇 주씩 감금하거나 장시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구금시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8만에서 12만 명에 이른다는 한국통일연구원의 통일백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준수되는 일반적인 사법적 원칙들이 북한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으로도 지적이 됐죠.
네, 북한도 법률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보안기관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런 체제를 바꿀 능력이 없고 공정한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가 북한 체제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공개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의 실태를 담은 2015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익종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어도 보내드립니다.
이 밤 한마디 말 없이 슬픔을 잊고 저 멀어진 그 그대의 눈빛이 그저 잊고자 작은 그리움이 다가와 두 눈 감을 때 가슴을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너 남아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는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us unique is transcending our limits. Gravity pins us to the ground, but I just flew to America. I lost my voice.
이번 주 뉴욕에서 새 우주 탐사 계획을 발표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난치병을 이겨내고 이 시대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된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호킹 박사는 대학원 시절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걸렸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컴퓨터 음성 합성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호킹 박사는 러시아의 부호 유리 밀러와 함께 이번 주 뉴욕에서 원대한 우주 탐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합성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 초소형 우주선을 보낸다는 겁니다. 호킹 박사는 1942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장애를 극복하고 32살 때 영국 왕립협회 최연소 회원이 됐습니다. 1979년에는 케임브리지대 루카시안 석좌 교수가 됐는데 과거 이 자리를 맡았던 과학자 중에는 아이작 뉴턴도 있습니다. 호킹은 시간의 역사라는 과학저서로 대중의 이름을 알렸는데 우주의 원리를 다룬 이 책은 200주 넘게 영국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음성 합성기를 통해서만 말을 할 수 있지만 광활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호킹 박사가 우주선을 보내겠다고 밝힌 알파 센타우리는 지구에서 4.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4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서 기존의 우주선으로는 3만 년이 걸립니다. 호킹 박사팀은 우표 크기의 초소형 우주선에 돛을 달고 이 돛에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서 추진력을 얻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우주선의 광속의 5분의 1 수준까지 가속할 수 있고 20년이면 알파 센타우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호킹 박사팀은 앞으로 20년 안에 우주선 개발을 마치고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쏘아올린 우주선이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성간여행에 성공할지 기대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ISIL 격퇴전에 관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3일 조 바이든 부통령, 또 존 케리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 보좌진과 함께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CIA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이죠, 미국에.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관련 주제 회의를 주재한 뒤에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L 격퇴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의 격퇴전에 탄력이 붙었고 그 탄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현재 ISIL이 수세에 몰렸다면서 아랍 동맹국들을 포함한 66개국 연합군이 공세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언 중에 현재 상황을 가장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는지도 밝혔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500차례 공습작전을 했고 ISIL 최고위급을 비롯한 수천 명의 대원들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 핵심부가 위축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ISIL 대원들이 명분을 잃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라크군이 라마디에서 승기를 굳히고 있고 ISIL이 장악하고 있던 일부 마을들을 탈환했다고 밝혔고요. 또 시리아에서도 현지 병력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와 모술 사이 주요 보급로를 차단한 점을 최근에 중요한 성과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미군 공습으로 이 ISIL 고위 지도자들이 사살됐다는 발표도 있었죠?
네, 이번 주 또 지난주에 들어왔던 소식들인데요. ISIL 최고사령관으로 알려진 오마르 알 시샤니가 시리아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부상한 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죠.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이 회의를 주재한 뒤에 관련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ISIL 화학무기 계획을 담당한 아부다우드가 미국 특수부대원들에 의해서 생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또 이 ISIL 재정 담당인 아부살라가 사살된 사실도 언급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지휘부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벨기에, 터키, 이라크 같은 다른 나라에서 ISIL에 의한 테러 공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ISIL은 이런 공격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연합군의 공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겠지만 오히려 ISIL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연합군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고 연합군을 더욱더 단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휴전 이행과 이 평화회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요.
네, 이번 주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 중에 하나가 제네바에서 평화회담이 유엔 중재로 재개된 점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전 종식이라면서 평화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이 안정돼서 이런 극단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평화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환경을 조성한 시리아의 휴전도 계속 잘 이행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CIA 방문에 앞서 미 국방부도 ISIL 격퇴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ISIL 격퇴 노력이 새로운 단계 접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이제 처음 나온 발언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미군주도연합군 대변인을 맡고 있는 스티브 워런 대령은 ISIL 격퇴전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처음 나온 것입니다.
네.
이 단계를 세 단계로 언급을 했는데요. 약화, 해체, 완전 파괴 이렇게 세 단계인데 그러니까 약화 단계는 완료가 됐고 이제 ISI를 해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워런 대변인은 해체를 하고 또 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완전 파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동 국가들이 ISI를 다시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안보 능력을 갖추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주도 국제연합군의 ISI 격퇴전이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또다시 내려갔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에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2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7% 늘어나는 것에 그친 건데요. 성장률로만 봤을 때는 3분기 연속 내려가면서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계속 내려가는 거군요.
네, 지난해 4분기에 기록했던 6.8% 성장률보다도 0.1%포인트 내려갔는데요. 6.7% 성장률은 지난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6.2% 이후 분기별 성장률로는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올해 초에 제시한 성장 목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구역 안에는 들었습니다. 중국
네.
정부가 얼마 전에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구간을 제시를 했죠.
네.
6.5에서 7%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7% 안팎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좀 낮춘 것이죠, 목표를.
네.
이번에 이제 6.7% 성장률을 기록했으니까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네네.
이 6.5에서 7% 사이 안에 들어간 건데요.
네.
중국이 뭐 과거에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중속 성장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이렇게 내려갔지만 다른 경제 지표들은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고요.
네, 사실 뭐 경제 지표라는 게 매달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들은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
생산, 뭐 투자, 소비, 또 수출 뭐 여러 경제 분야에서 최근에 나온 개표 지표들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분기 고정 자산 투자도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7% 증가했고 지난달 중국의 주택 판매액도 1년 전에 비해서 7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이번 주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비해서 이제 올해 3월이 지난해 네. 3월에 비해서 11.5% 증가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폭의 증가였죠.
네.
또 이 수출 외에 생산 관련 지표들도 긍정적인데요.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2를 기록하면서 50을 넘었는데요. 이 PMI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제조업체에서 원자재나 부품 구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조사한 것인데
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고요.
네네.
50보다 낮으면 경기의 수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의 지난달 PMI가 50.2니까 이제
네.
50보다 높은 건데요. 50보도 올라간 건 8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적인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도요.
네.
지난해 2015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 6.8% 늘었고요.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산업 부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 생산액이 제조업보다 더 많이 이제 성장세에서 높았다는 건데
네.
이는 이제 중국 당국이 경제 구조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액이 제조업 생산 성장세를 초월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경제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자본 유출, 중국에서 자본을 빼는 그런 움직임도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달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다섯 달 만에 그래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조 2,100억 달러고요. 한 달
네.
전보다 100억 달러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그 경제 쪽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역시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로 중국의 급증하는 부채를 꼽고 있는데
네.
중국 시중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중국 정부가 성장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주 미국 현직 강요로는 처음으로 이 일본의 히로시마 피포 기념공원을 방문해서 관심을 모았죠.
네, 케리 장관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 참석자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외무장관들과 함께 히로시마 피폭지에 조성된 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한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각국 언론들도 미국의 현직 관료로서 처음으로 이 히로시마 피폭공원을 찾은 케리 장관의 발언과 행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케리 장관은 이 평화공원 방문에 앞서서 이번 방문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다. 또 두 나라 관계의 강력함,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역할을 되새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일부에서 이제 미국의 사과 행보가 아니냐 이런 관측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평화공원 방문을 마친 후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이 별도로 평화공원에서 한 행동은 없었고요. 다른 외무장관들과 함께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그런 수준의 행동만 있었습니다.
다음 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역시 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이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건 이미 알려졌었고요. 하지만
네.
아직 확정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케리 장관도요, 일본 방문 중에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평화공원 방문에 관심을 보였지만 일정에 허락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음 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히로시마와는 좀 떨어진 곳에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리 장관도요,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도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비핵화 노력을 촉구하면서 일본의 피폭지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네, 주요 7개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주로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는데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네.
특히 이제 북한의 도발과 인권에 대한 우려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을 하면서 모든 불안정을 가져오는 행동을 삼가도록 요구했고요. 또 눈길을 끄는 점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유감을 밝히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인권 관련 우려에 즉각 대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이 납치 문제가 걸려있는 일본에서 이번 회담에 열린 것이 작용을 했겠죠.
다른 국제안보 현안들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다양한 현안들을 다뤘는데요. 성명 내용을 또 역시 소개를 해드리면요. 극단주의 세력 ISIL 등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잔혹행위와 인권침해를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테러 대응 행동 계획 채택을 위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난민 증가 문제를 국제적 위기로 인식을 하고 분쟁 해결 같은 이런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했고요.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긴장 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의 현지 강요가 처음으로 이 피폭지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종국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가 원한 이별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내 모습 애써 숨기는 이별이기에 내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언제부턴가 느낄 수 있었어.
웃어 넘기